강인덕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됐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권력 기반을 굳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1년에 그 김정일 아버지 때죠. 장례식에 그 연구차를 허위했던 사람이 7명인데 그 중에 군부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 전부 다 숙청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여러분 아신 대로 장성태기가 13년 12월 달에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와서 4월 30일에 현영철이가 또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습니다. 이게 처형될 때 그 강건 군사 종합학교, 종합군관학교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민군대 간부들과 인민보육 간부들이 그 처형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가혹하게 그 군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마 군부의 세력은 상당히 약화된 것 같고 결국은 당으로 모든 정치를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북쪽의 내부 현상은 우선 경제가 그렇고 사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을 아버지 때와 같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처형한 고위 간부가 그 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건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런가니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죠. 그가 무슨 승배받을 만한 리더십을 강화시킬 만한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포 정치적인 방법 맞으면 뭐 대표적인 것이 장성택 숙청이다, 현영철 숙청이다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누구도 자기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지금 그 뭡니까 테레비 보면은 김정일이가 뭐 한마디 하면 그 장군들이 앉혀서 별 네 개씩이나 다 왕별 붙인 사람들이 그 노트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그 김정은의 그 군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경우를 보면요.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기 전에 권력과 부를 독점한 일종의 공산귀족 즉 노멘클라투라가 나타나는데요. 북한에도 이런 노멘클라투라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커피 한 잔에 1유로, 1유로라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의 월급이 5천을 받아도 60센트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걸 1유로짜리 커피를 제 멋대로 먹고 있단 말이죠.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불고기 한 끼 식사를 하면은 10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완전히 제 멋대로 먹는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전부 다 뇌물, 부정, 부패죠. 이것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나는 북쪽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할 때 그 직전에 많이 나타났던 노멘클라투라, 노동, 적색 귀족. 이것이 북쪽에도 지금 형성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태자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61년부터 김일성 시대죠. 7개년 경제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이었어요. 마찬가지죠. 핵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이나 군수공업과 일반 경제를 병진시키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GDP에 뭐 20-30%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집어넣고서는 핵개발과 경제건설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라건대 북쪽이 지금까지와 같은 제1경제와 제2경제, 인민경제와 군수경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해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군수경제는 뭐 인민경제를 하나로 합해서 국가경제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을 몽땅 다 경제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북쪽에서 주택 건설한다, 무슨 뭐, 수력발전소를 만든다, 최근에 무슨 뭐, 또 대전강에 무슨 무지개 헌가, 그 유람선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다 군대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제2경제가 점점 인민경제, 제1경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막 이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세계 각국은 유엔을 비롯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구분할 수가 없죠. 전부가 다 제재할 텐데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금융 제재까지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북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외국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쪽의 경제는 재건이 안 되죠. 정상화가 안 되죠. 따라서 핵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게 중점을 두르고 있는 한 북쪽의 경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끝으로 노동당의 장래를 좀 전망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북쪽의 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선 북쪽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제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핵을 개발하고 있는 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적인 압력 제재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북쪽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 북쪽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강화를 위해서 공포정치 같은 걸 쓰고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이 정책은 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북쪽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부에서의 그 욕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이다 한국이다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그 욕구를 충동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5, 6년 내로 우리가 전망할 때도 북쪽 내에 변화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오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죠.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